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아멘.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이지만 그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다 진 게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이 없다고 포기했던 일에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이다 했던 사람도 제2의 인생으로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부활의 기운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저는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게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게임은 하나님 나라 만들기 게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성과는 요즘 말로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악마와 벌렸던 게임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했죠. 이놈의 악마가 게임에 졌으면 그냥 깨갱하고 물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패를 해놓고도 집요하게 덤벼듭니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돼지떼에게까지 들어가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번번이 보기 좋게 악마를 물리치셨습니다. 매번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개인적인 일들만 돌보고 계실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악마의 계교를 감당하시지도 못합니다. 전국을 두루 다니시면서 부조리를 개선하고 병자들을 고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거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걸고 전 생애를 걸고 들고 일어나기로 하신 겁니다. 집결지는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 마을이었습니다.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베다니와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 도심에서 약 2km 남짓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저 북쪽 지방 갈릴리 인근이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곳은 수도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평소에 자주 오시지는 않았지만 꽤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랐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기억하시죠? 이 자매가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구해주기도 하셨죠.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어서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지 그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곳도 베다니였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부터 거사는 시작됐습니다.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의 사기도 충천해 있습니다. 호산나 구호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두에 서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인 평화 시위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게임 상대였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등 권력자들은 이제 세상이 뒤집혀졌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군중 행렬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서 12장 19절.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낙담을 하고 있었죠. 감히 그 누구도 시위대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운 하나님 나라 시위대는 예루살렘 도심 그 가운데서도 중심인 성전까지 진출했습니다. 약 2km 이상을 행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모든 생활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로 연결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당시 모든 문제의 근본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에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제일 먼저 가셨겠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서를 낭독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곧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하지만 그러기는 그냥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만 뺏어가는 강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질책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제는 아이들까지 몰려와서 구호를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지지한다는 구호죠.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는 구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으로 서슬 버릇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연일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꿈쩍 않던 이승만이 꼬리를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중고등학생들의 참여였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시위대로 나선 것이었죠.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꼬마가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대중가요. 그거 완전 대박치는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시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등장을 하고 중고등학생이 등장을 하면 그거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위대에 어린이들까지 나서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야말로 세상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기를 아니 아이들까지 동원하다니 당신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시위대로 나섰죠. 그때 조중동이 인권 유린이라고 훈계하던 것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젖먹이들까지 나서서 들고 일어나서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날 시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쯤해서 시위대를 해산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전국에 비상경계령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관계 기관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을 겁니다. 국정원 예수 검거작전팀이 가동되었습니다. 예수의 핵심 측근들 가운데서 약점 많은 놈이 누구냐? 불만 가진 놈이 누구냐? 돈 공한 놈이 누구냐? 이렇게 뒤져보니까 유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아마도 뒤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겠죠. 예수의 스케줄과 동선을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들일 수 있는 지점까지 확보했습니다. 마침내 예수 일행이 인적이 드문 밤길을 가고 있을 때 유다가 예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게 신호였습니다. 깜깜한 밤이니까 누가 예수인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요. 잡아가시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미행하던 요원들은 전광석화처럼 달려나와서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잡아들이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재판은 하고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민지에 파견된 총독이 무슨 인권의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정의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기 몸살이는 게 최고지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대 토박이 고관들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국가 전복 음모죄 이런 죄목으로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는 모르지만 어쨌든 너는 사형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음모는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해산이야 하는 판결.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역시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만들어낸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반칙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판을 엎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있는 억지 없는 억지 다 써서 잡아 죽였는데 저게 다시 멀쩡히 살아난 거예요. 이 세상에 참 큰일이 난 겁니다. 참 부활. 부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 자체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부활한 것. 이건 역시 중요한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 비록 주모자는 잡아 죽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그 정신을 왕성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을 때 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그분의 후계자들이 계속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곁에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 후 다시 사라지셨지만 적어도 둘째라고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 정신과 셋째라고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한 예수들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쁨 가운데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